어떻게 올해 휴가는 어떻게 계획하셨는지요? 안 가세요? 네. 2002년 한 카드사의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많이들 아시고 들어보셨네요. 예, 떠나라. 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에 몰두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꼭 해외를 가지 않더라도 꼭 며칠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저희 삶에 올 여름 무엇보다 안전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남기는 그 시간을 잠시라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떠날 때와 쉴때 하니까 뭐 휴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휴가와도 같은 떠남은 다시 돌아올 곳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떠났는데 다시 돌아올 곳이 없다라면 그것은 방황이고 표류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떠남이라는 것은 이 휴가의 개념이 아니라 전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전진. 네. 오늘의 떠나실 때라는 건 전진입니다.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이게 쉴 때는 그럼 뭐냐라고 하면 그냥 충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충전. 네. 전진과 충전입니다. 오늘 33절에 본문, 10장 33절 앞부분에 보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네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이라고 또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동일한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겁니다. 아직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모험이라 말할 수 있겠죠. 앞서 말했던 카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걸좀 패러디한다면 열심히 준비한 당신 떠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월드컵에서 체코전에서 역전 결승골을 넣은 오연규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4년 전 월드컵에서는 26명의 정식 엔트리에 들지 못했던 예비 선수 훈련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훈련을 똑같이 받았지만 등번호 없는 유니폼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었고 선수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지만 경기에는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벤치에도 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경기에 뛰고 결승골을 넣다 보니 좀더 조명되었던 것이 일기장에 4년 뒤에는 꼭 등번호를 달고 월드컵에 출전하겠다라는 그 간절한 다짐을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현실로 만들어낸 멋진 선수가 되었죠. 자격이 없으면 준비되어도 뛸수 없습니다. 근데 자격은 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도 꽝입니다. 오늘 월드컵 출전을 위해 4년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전진하기 위해서도 떠남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한 선수는 자신의 개인의 목표를 위해 스스로 준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남을 위한 준비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데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전진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좀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 여정의 주요 타임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첫 번째, 애굽을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년, 430년간 애굽에서 폭력과 압제 속에 종살이하던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 불려지는 그 심판의 밤을 지나고 첫째 해 1월 15일에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섭리 아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죠. 보잘것없던 노예였고 오합지졸과도 같았던 그들의 무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신분이 변화되었는데요.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이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3월 1일 시내산에 도착해서 둘째 해 2월 20일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까지 약 1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을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 봉헌합니다. 성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날을 둘째 해 1월 1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민수기 1장에 보면 둘째 해 2월 1일이라고 말하다 보니 학자들은 사람들은 아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고 2월 1일 임구를 세기 전에 레위기의 말씀을 약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지파별로 조직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다 보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2장에서는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고 어떻게 행군 순서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개의 지파씩 배치되었습니다. 떠나실 때라고 표현한다면 어쩌면 쉴 때에 머물러 있을 때 충전할 때의 배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향하여 중심에 놓고 진영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디서든 누구든 그들의 시선이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한 곳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떠날 때 전진할 때에는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가 먼저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루벤 진영이 그리고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진영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단 진영이 나아갔는데 가장 앞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이제 언약궤가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약 1년의 시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되는지 우리가 군대로 부름받아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전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딱 행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묘사하고 있고 모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은혜로 겨우 취업한 직장인이 이제는 취업했으니 일하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되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 방황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떠났기 때문이며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40년 동안 생존의 은혜는 누렸지 성장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영광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떠나 신분을 망각하고 그저 주어진 생존의 은혜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며 그냥 뜨거운 여름 며칠 헌신한 것으로 올해의 분량을 다 채웠다라고 혼자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말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준비를 마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의 행진을 위해 전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충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만 따라가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만 따라가며 살게 해주세요.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죠. 뭐 차 조심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낯선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말라라고 알려주셨을 겁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여러 상황들을 대비하면서 아이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더라고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런 표현들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쉬운 건 제가 제 아이들을 안아주고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하면 저한테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했다라는 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면 방황하지 않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시내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갔다라는 건 이 하루 길은 성인이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뭐 약 뭐 24km를 하루 길로 표현합니다. 그럼 3일 길은 예 조금 그 곱셈이 높아지는데 이해하시죠? 72km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2km를 간다라는 건 그냥 성인이 가는 것보다는 가축과 여러 상황이면 더 며칠 더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갔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표현하죠. 모세가 다음 일정, 다음 캠프, 다음 캠핑장을 숙소를 예약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약궤를 사람처럼 인격적 주어처럼 취급한 겁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쉴만한 물가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도 따라간다면 방황하지 않고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안전한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는 동안 아주 고생만 하다가 아주 찰나 잠깐 쉴 곳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숨이 턱 하고 막힐 듯한 폭염 속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도하는 동안, 그들이 행진하는 동안, 전진하는 동안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먹을 것도 주셨고 마실 것도 주셨으며 밤에는 추위와 낯선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며 살게 해 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는 오늘 이 저녁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확률 따라가지 맙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유행 따라가지 맙시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갑시다. 개취라고 표현하죠. 개인의 취향 따라가지 맙시다. 주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아주 좋은 정보라고 말하는 좋은 정보 따라가지 맙시다. 말씀 따라 삽시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떡과 생선을 달라 하는데 자녀에게 돌과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던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그분만 따라가면 쉴 곳을 찾고 그분만 따라가면 방황하지 않고 그분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갈까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가는 동안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준비를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중꺾마 아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주님만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더 커질 때, 진짜 따라가면 괜찮을까라는 염려와 의심이 들 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오셨던 삶이 어떠했는지 말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보통 이러면 이제 아시는 가사를 좀 따라 해주셔야죠.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네,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을 내디드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안 돼요, 싫어요, 다른 분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삶 살아가도록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주님만 따라가며 살게 해주세요였다면 두 번째로 주님의 승리를 따라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네. 민수기 10장은 둘째 해 2월을 이야기한다면 출애굽한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대로 군대를 잘 조직했습니다. 배치와 순서도 잘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무기는 없었습니다. 적을 만나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수비해야 되는지 전략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사실상 그들의 출애굽 1세대가 전쟁하고 전투한 기록도 경험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있다면 민수기 14장에 정탁군 이야기 속에 너희들 40년 동안 방황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불순종하고 올라가겠다라고 했다가 아주 그냥 깨지고, 호르마 전투 외에는 출애굽 1세대는 실제 전투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4장에서 먼저 경험했습니다. 앞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나올 때 두려워하고 떨 때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지나 신명기에 모압 평지에서 이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는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만날 가나안 거민들도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운다라고요. 우리 신명기 20장 1절에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가나안 거민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래전 많이 고백하고 불렀던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제목은 주께서 전진해 온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혹시 2000년대 후반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찬양 잘 모르세요? 저희 교회 와서도 저도 이 찬양을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가사에는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우리의 대장 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군대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진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장서서 내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백전 백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백전 백승, 아주 간단한 승률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가 대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본문 35절에는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다, 흩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모세의 기도 가운데는 주의 대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느라 우리가 여호와의 대적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잠깐 한 부분만 듣고 기도하실 때 나의 대적, 주님의 대적이 아니라 나의 대적을 향하여 주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대적을 향한 주님의 승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먼저는 내 안에 죄와 어둠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초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내 삶의 영역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 회복을 위해 중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의 정신과 세속적인 가치관 앞에서 우리의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영성과 참여한 행동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겸손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게 하는 모든 교만함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내 안에서도 주님의 승리,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의 승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어쩌면 거대 담론보단 소소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는 말 들을 때마다 자꾸 믿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 믿음을 흔드는 상황과 여러 세상의 시도들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패배자의 근성을 우리가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먼저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싸우시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다시 붙드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그것이 방황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표대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대신 앞서 싸우시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나의 대적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적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무더운 여름 국내와 해외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꽃피우시는 열매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 때로는 휴가로, 때로는 각자의 삶에 잠시 충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충전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만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